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좀 설교가 짧아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짓 하시면 졸고 하품하시고 그러면 제가 당황합니다. 제가 당황하기 시작하면 막 버벅거려요. 아시죠? 네? 행설수설하고 그러다 보면 더 지연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벌써 2009년도 이제 6월 달에 왔으니까 횟수로 4년, 이제 만 3년이 지났고요. 여러분들과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저에겐 너무나도 큰 축복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재밌게, 신나게, 황수관 박사처럼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그냥 활기 넘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는 게 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틀린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주 전에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다 아실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뭐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임했던 성령의 부으심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사건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틀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을 읽읍시다. 자 본문은 먼저 본문을 읽어야 되겠네요. 자 본문은 제가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계속 이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하던,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세 번 부인하던, 담대하지 못했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두 번째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그저 무식한 어부로 치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형제여, 베드로 앞에 와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후에 생겨난 교회에서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는데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주니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지상천국을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그 사람들이 만나 하며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만 봐도 그 말은 항상 기뻐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아멘. 이해되십니까? 체험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아닌가? 저 사람들 포도주 먹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 아닌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얼굴이 상기되고 기분이 업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성령에 취한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그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대전 모 교회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몸을 만지시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실들입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전화를 받는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귀라고 한다면 이쪽 귀로 전화를 받으십니다. 한참을 통화하신 다음에 아 네네네 하고 전화를 딱 끊으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 그쪽 귀 잘 안 들리시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또 짧았던 그 다리가 짝짝이죠.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데 한쪽만 길어지면은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되니까 한쪽이 길어지고 그다음 다른 쪽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다리가 길어지는 그런 것도 목격을 했고요. 어떤 분은 갑상선, 혹시 갑상선을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 약 먹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그냥 무슨 약을 한 움큼씩 그렇게 드셨던 분인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단서를 딱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던 약하고 진단서를 딱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돌출된 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악성무좀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장로님이신데 형제분이세요. 근데 두 분 다 악성 무좀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시죠. 뭐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 다 똑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그런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이삭을 이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어느 장로님은 평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분이 다 용서하고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쁨의 삶을 사시다가 얼마 안 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나라로 갔습니다. 축복이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무심했던 어느 가정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놀랍게 어느 사업가는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빚을 받기 위해서 교회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빚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분이 사업이 잘 되고 빚을 갚게 되고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많은 많은 간증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뭔가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자신만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다 느낄 정도로 큰 변화를 겪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제 말은 거듭남과 성령 받은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다고 거듭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는다라는 뜨거운 역사,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꼭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의 맛을 볼 수는 없다라는, 평생 그것을 모르고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령을 그들이 받으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기사가 표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을 믿고 있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누릴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까, 느끼니까, 체험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의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그분들이 이미 천국 시민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이 없다면 참으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할 수도 있고요, 쉽고도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 생활은 물론 우리의 삶 자체도 축복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작은 체험입니다만은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도 유학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 결단을 하고 유학의 길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제가 10년 전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유학의 길을 나선 거예요. 나서려고 나왔던 거예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내 꿈을 이루기에는 그때 갑자기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목회도 못하고 그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허송 세월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세월을 보내면서 야, 모든 꿈을 다 접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잠깐 동안이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학에 대한 소망은 더 버리지 못했지만 못 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길을 나에게 꼭 필요한 길을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 몇 개월도 안 돼서 정말 거짓말같이 저와 제 가족이 털사 땅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수년간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유학 오는 게 미국 오는 게 별개냐 하겠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고 싶고 아직은 드림의 땅입니다. 유학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작은 체험 같지만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젊기 때문에, 혹은 돈이 있기 때문에, 혹은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건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들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의 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혼자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르몬의 작용, 혼자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우리 삶의 스타일이 막 바뀌잖아요. 이 갱년기 여성들 보시면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 중인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막 변화되잖아요. 하루에도 막 얼굴이 밝아졌다, 뭐 했다, 막 그냥 몸이 뜨거워졌다, 어쨌다 하고 막 마음도 막 바뀌어졌다.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얘기하죠. 그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는 막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막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함부로 예?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언도 한다고 하고 병도 고친다고 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한동안 여러분 한국에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딱 앞에 서 가지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따라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은 뭐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오실 준비가 되었는데 본인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받으려고 이리 펴, 저리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성령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저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만 부흥회를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그런 예배를 통해서 혹은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심지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혼자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닌데 혼자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하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뜨겁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의적인 사건입니다. 그저 우리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성령이 그때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일지 혹은 수요예배일지 새벽기도회일지 혹은 구역예배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신랑을 오매불만 기다리던 신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다섯 명의 등불을 준비한 신부들만이 자기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자만이 성령의 오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 명 모두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밤새 지루하게 기다렸지만 신랑을 맞을 신부들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은혜 받을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할 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오픈마인드로 해야 돼요.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고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으시고 내 몸에서 내 몸에 있는 호르몬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죽이 맞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옳다구나.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않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위로 열린 그 하늘 문을 통해서 내리시는 축복의 영을 받을 수 있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건 체험 못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하고 나면 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매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는 말씀이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성령 받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가짜더라고요. 막상 봐도 아 이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받게 되니까 사모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교회가 없던 시절, 가난한 시절, 교회가 요즘은 한국 교회 가면 시골마다 교회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산 넘어 몇십 리를 걸어서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침밥 하기도 그 바쁜 그 시간에 몇십 리를 누가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깐 가는 거예요. 체험하니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모하세요.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래서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은혜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이 말처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미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간접이라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온전히 유지 못했지만 다시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뜨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모두 받고 하나님 체험하고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3장 우리 빠른 템포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가 되셨으며 내 영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